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대성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계시록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11장 3절 말씀부터 보게 되는데 11장 3절의 그 이후의 주제는 두 증인의 예언기입니다. 먼저 3절을 볼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인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본절은 우리에게 그들이 누구라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암시도 없이 소개하고 있을 뿐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고네트는 그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가장 놀라운 인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면 저는 그들의 특징에 대해 어떠한 암시가 주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인기 유지의 설교를 좋아하는 목회자들은요. 이러한 부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한에게도 기록하는 것이 금지되어 그가 기록하지 않은 일곱 우례에 대해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하고 두 증인에 대해서도 그들의 이름을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 역사적 견해를 주장하는 자들은 본절의 두 증인에 대해서 그들은 존 후스 또 뭐 나포프 실베스터 그 다음에 와일드슨 뭐 이런 사람으로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든 뭐 어떠한 것이든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공감하는 미래주의적 견해를 주장하는 자들은 두 증인의 정체에 있어서 완전히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이스와 고베트는 그들이 에녹과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했고요. 특별히 고베트는 성경의 계시란 자신의 저서에서 니고데모 복음서에 다음과 같은 진술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이 데려가실 에녹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티시비트 가문의 엘리야입니다. 우리는 또 세상 끝날까지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그의 의해 죽임을 당했다가 3일 후 부활하여 구름을 타고 올라가 주님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글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 이제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약간 뭐 참고적으로도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딘 알보트와 월터 스코트 그리고 도널드 그레이 바운드스 뭐 이런 사람들은 누구라고 이 두 증인을 말하냐면 모세와 엘리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두 증인에 대해 가장 적절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아무래도 윌리엄 뉴웰이라고 봅니다. 그는 두 증인이 누구인지에 대해 정의하려는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두 증인일 가능성도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고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은 전에 선지한 적이 없으며 따라서 지금까지 현장에 나타난 적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들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볼 때 그들은 인간의 속성을 가진 증인 또 아마 그러한 어떤 사람이지 않는가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둘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숫자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명기 17장 6절을 보면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문제와 관련된 증인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이렇게 참여케 하라 이런 말씀이죠. 성경은 모든 것에 대해서 듣기 전에 먼저 그것에 대한 증인들의 증언이 있어야 할 것을 항상 요구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공평한 심판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증인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본절의 증인들이 인간으로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 중 한 사람은 그가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이 예언된 것으로 보아서 엘리야임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라기 4장 5절 같은 경우를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마태복음 17장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따라서 저는 우리가 증인 가운데 한 명은 분명 엘리야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장의 4절에 두 증인에 대해서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촛대로 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 이것은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라고 말한 엘리야에 대한 극찬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증인은 두 촛대입니다. 그들은 세상을 비추는 빛인 것이죠. 변화산상에 나타난 엘리야는 이러한 사실을 더욱 시사하지만 그것은 두 번째의 다른 증인이 모세였으리라는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는데 그것을 확인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변화산 사건만이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서 저 자신의 개인적인 또 독단적인 뭐랄까 어찌 보면 좀 지나친 주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한 가지 견해를 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두 번째 증인이 아닐까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초림 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알린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는 방법과 메시지에 있어서 어찌 보면 엘리야와 비슷하다고요. 저는 이 두 사람이 만난다면 아주 잘 어울릴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두 사람은 흑암의 세력과 맞서 싸웠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들은 전에 분명히 훌륭한 훈련을 받은 자들입니다. 엘리야가 구약에 뛰어난 증인이라면 세례 요한은 어디죠? 신약에 뛰어난 증인입니다. 세례 요한은 실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우 솔직하게도 자기가 신랑의 친구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는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랑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방인이었다는 점에서 증인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어찌 보면 없어 보인다고요.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증인의 신분에 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환란기가 임하기 전에 교회는 들림을 받을 것이고 따라서 성도들 가운데 죽지 않은 채 들림받는 자들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엘리야가 증인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명, 그것이 세례 요한인가 아닌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각자가 추측하는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1261을 예언하리라 하는 말씀이 또 있어요. 3절에 보면 거기 보면 두 증인과 관련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그 내용인데 그들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들이 나타나는 시점입니다. 언제 나타나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이 대환란기의 전반기냐 아니면 후반기냐 하는 것인데 저는 전반기로 보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들이 짐승이 나타날 때까지 증인으로 활동하다가 그때 순교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면 굵은 배옷을 입고 그랬는데 이러한 것은 은혜 시대보다 율법 시대에 더 어울리는 복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세례 요한은 바로 이러한 복장을 착용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 하시고 이제 그리고 나서 또 4절, 5절, 6절 계속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층에서 한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1장 4절 5절을 볼까요?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본문의 내용은 모두 이제 구약을 배경으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 환상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촛대는 물리칠 수 없는 어려움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굳게 감당했던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두 사람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이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대환란기 때도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두 증인의 그 흑암의 세력 앞에 그 나타나서 우리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교훈을 해주고 있죠.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엘리야에게 일어난 사건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기를 원하신다면 좀 적으실 수 있으면 이걸 좀 적어보세요. 열왕기상 18장 38절 또 열왕기하 1장 10절을 참고하시면 좋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역시 장차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 오시게 될 것에 대해서 선포를 했잖아요. 이제 나는 물로서 세례를 주지만 장차 오실 분은 불로서 세례를 준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두 증인은 그들의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어떠한 공격에도 죽거나 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으로 위로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몇 차례에 걸쳐 나름대로 이 교인들 이렇게 쭉 보면 암수술하고 막 힘들어하고 고생으로 막 참 그런 경우들을 참 여러 차례에 걸쳐 볼 수가 있었거든요. 참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다해서 산다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두 증인은 그들의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어떠한 공격에도 죽거나 해를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존 웨슬레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자, 11장 6절로 가볼까요?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타다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비운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두 증인에게는 무한한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땅에 비가 내리는 것을 다스렸으며 물로 피가 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엘리야와 모세 두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본절은 일부 성경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그러한 성도들이라면 두 증인은 비가 내리는 것을 멈추게 한 사람인 엘리야와 애굽의 재앙을 내리게 한 모세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추론은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요, 그렇지만 두 증인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는 추측에 불과하다 하는 겁니다. 땅을 치리로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 땅을 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갖게 될 것과 똑같은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재앙으로 그렇게 말하는데 아마도 이 여러 가지 재앙은 모세가 애굽에 내린 그 재앙을 암시하지 않나 싶어요. 본절에 언급되고 있는 재앙은 그것에 영향이 미치는 영역이 훨씬 넓은 만큼 수에 있어서도 훨씬 많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그랬습니다. 이것은 신실한 종인 두 증인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성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나 저는 그렇게 믿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돈도 맡기지 않으실 만큼 그를 믿지 못하신단 말이죠. 그분께서는 저에 대해서도 아마도 틀림없이 그렇게 많이 믿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참 죄송하지요.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십니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정한 자리에서 옮기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그 때와 기한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믿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부족함과 무능력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충성을 다할 뿐이죠. 11장 7절로 가볼까요?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그랬습니다. 증인들은 자기의 증거 사역을 완수하게 되는데 한 주의 중간에 짐승으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범죄의 인간인 그 어떤 그런 뭐 어떤 그런 인간이라고 보게 되죠. 그런 인간이 권세를 잡고 제일 먼저 로마 제국으로 회귀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전 세계를 다스리는 자신의 그 세계를 소나기에 딱 넣게 되자 사정없이 두 증인을 제압하고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에게는 그때 이러한 것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허락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빛에 대해서 어둠이 승리하고 의에 대해서 악이 승리하고 천국에 대해 지옥이 승리하고 하나님에 대해 사단이 승리하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사단을 풀어주시게 되는 그런 때란 말이죠. 두 증인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때까지 그러므로 활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좀 전에 말씀드린 뭐 의가 악에게,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증인을 말하는 말의 헬라어는 마르투스거든요. 마르투스. 그 순교자라는 의미의 영어인 마르트 그런 거와 같은 의미가 되는, 그게 거기에서 유래가 됐던 것이죠. 11장 8절을 가볼까요?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두 증인에게는 변변한 무덤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 있을 잔인하고 혹독한 야만 행위를 보여주는데 여기에는 레닌과 스탈린, 뭐 중국의 그 뭐 저기 큐바에 뭐 북한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런 죽은 사람들은 어찌 보면 공통적인 면이 있단 말이죠. 이들이 사람들을 지배했다고요. 그래, 이들은 사람들을 억압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시체란 말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이 두 증인에 대해 갖게 될 경멸과 증오심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큰 성은 예루살렘을 말하기도 하고요. 이사야는 그것을 소돔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것은 또 애굽으로도 불리우게 되는데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 특히 정치 사회적인 면에서 그곳으로 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곳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인 예루살렘으로 증인을 내리고 있습니다. 1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빌라도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친구들이 그분의 시체를 갖다가 조심스럽게 장사 지내는 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증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두 증인이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중에 믿지 아니라는 사람도 있게 되는 것인데 분명한 사실은 이와 같은 앞으로의 미래 세대는 오늘날에 TV 카메라와 같은 장비를 갖추어 있어 가지고 인공위성의 사진을 전 세계에 송신하면 세계 각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3년 반 동안에 걸쳐 두 증인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갖고 있는 병적인 호기심은 그들에게 죽은 두 증인의 시신을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타락한 세상이 자기들을 향해 그들의 악행을 비난한 자들에게 보복할 수 있는 가장 모욕적인 방법이 되는 것이죠. 증인들은 아마 그들의 부활에 대해서도 예언했을 것입니다. 성경이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 하나의 빈 무덤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장사를 치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두 증인의 시체를 바깥에 방치하고 그것에 계속 카메라를 비춰대기로 결정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모든 텔레비전 방송은 카메라를 죽은 두 증인의 시체에 정조준하게 되는 것이죠. 시체는 사흘 반 동안 그곳에 버려져서 방치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가운데서 증거로서 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들을 반추해보고 옳게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 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통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